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공동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항주 국장과의 3자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 발사 자제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이끌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어떠한 발사에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영토에 탄착한 것으로 확인되는 탄도미사일 및 다른 미사일들에 대해 파괴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해당 미사일 파괴를 위해 패트리어 체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른 데에는 원인이 있다면서 각국이 북한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며 정치적 해결 방안을 견지하고 각 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공식 결과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52.1%의 지지를 얻은 반면 경쟁자인 케말 크르츠다로울루 후보는 47.9% 득표에 그쳤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승리가 확정된 뒤 연설을 통해 모든 갈등을 뒤로 하고 국가의 가치와 꿈을 바탕으로 단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다시 한번 5년 더 국가를 통치할 책임을 부여한 국민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패배한 크르츠다로울루 후보는 이번 선거가 수년 내 가장 불공정한 선거였다면서도 선거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4일 실시됐던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이날 결선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며 미국과 튀르키예 간 문제와 공유된 세계적 도전들에 관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연합국으로서 터키와 계속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전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로 표현하면서 이번 승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립적 외교정책을 국민이 높이 평가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에 동참하는 국가들과의 핵 공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독특한 연합 기회는 전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러시아와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 벨라루스 국가연합에 가입할 경우 모두를 위한 핵무기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 같은 견해가 러시아가 아닌 자신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 방문 중 자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합의를 언급하면서 핵무기 이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날 또 다른 S-400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러시아로부터 도착했다며 곧 전투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벨라루스 영토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발판으로 활용했으며 이후 합동훈련을 벌이는 등 상호 군사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밤 사이 러시아가 무인기 35기와 순항미사일 40기를 발사했다며 무인기 29기와 순항미사일 37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이 군사시설과 중요 기관시설을 목표로 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흐멜니츠키 지역 주지사 사무실은 공습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재 연료 저장시설과 탄약고 등의 화재를 진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VOA News Today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발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10억 달러 이상을 훔치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유엔 유재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3 사이버 전략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 서쪽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8도, 최고는 18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9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4월 제작 완성을 선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의 통보에 따라 내린 항행경보를 확인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양조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항행경보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한층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제시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에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차후 행동계획 승인 이후 10여일 만에 발사계획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이나 7월 27일 전승절 등 정치 이벤트와 무관하게 발사 시점을 잡은 게 다소 의외라며 한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통한 실용 인공위성 발사 성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6월 초가 북한으로서는 특별히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기간이죠. 과거는 북한은 광명성 저리나 맞춰가지고 이렇게 체제의 우월성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위성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제 ICBM을 발사하고 있었는데 공개도 하셨죠. 근데 그런 거 알게 봐서는 누리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김 위원장의 이딴 현지 지도 속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시점이 늦춰지는 양상이었다며 한국의 위성 발사 성공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초로 예정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아시아 안보회의, 즉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 한국이 참여하는 굵직한 국제안보 협력 일정 속에서 북한도 군사력과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 항행경보제도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광명성 발사 당시에도 국제기구의 발사 계획을 미리 통지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과거 인공위성 발사 땐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군사 정찰 위성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차이점에도 국제 규범을 지키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그 통보를 하고 이런 국제사회의 규범 안에서 발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명분이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분명히 안보리로 갖고 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을 수 있는 일종의 명분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 전략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인 탐지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당시 가까운 기간 내 군사정찰 위성을 운용해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은 이제 판치력, 공격력은 있지만 이 탐지력, 눈에 해당하는 인공위성, 또 고고도 정찰기, 아니면 적어도 일반적인 정찰기도 북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운용에 있어서 정찰 능력 확보가 아주 시급하고 그 핵심이 정찰위성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00도 엔진을 탑재한 화성계열 장거리 로켓으로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발사체 기술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하며 일본 정부에 밝힌 로켓 낙하 예상 지점을 보면 발사체 성능이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위성체를 탑재한 로켓의 1단, 위성 덮개인 페어링, 그리고 로켓 2단 등 세 부분의 낙하 지점을 각각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그리고 필리핀 루손 동방 해상으로 통보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1단 로켓은 과거 2012년 발사했던 은하 3호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2단 로켓 또한 연소시간이 길고 비행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1단과 2단 로켓의 총추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고성능 군사정찰위성 확보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위성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 차례 위성을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00억 원, 미화로 약 7,500만 달러 정도라며 군 정찰위성 수명은 길어야 2년이고 군 정찰위성은 여러 기를 궤도에 올려놔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제난이 극심한 북한이 이를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넘는 군사위성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군사위성은 고성능이 돼야 되거든요. 고성능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드는 그런 장비를 써요. 그리고 송수신도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기술을 확보 못했으면요, 군사위성으로 쓰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최근 관영 매체에 사진으로 공개한 위성체 모습으로 미루어 해상도가 2m에서 3m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위성의 해상도는 위성 카메라 등으로 지표상 물체를 얼마나 정밀하게 파악하는지 나타내는 척도로 해상도 1m는 가로와 세로 각 1m의 물체가 위성 사진에서 한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정찰위성 또는 첩보위성으로 쓰려면 1m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미터급은 돼야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 수석 대표들은 오늘 29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공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 수석 대표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대표들은 북한을 향해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10억 달러 이상을 훔치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북한이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비공식 협의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Meanwhile, the DPRK has launched indiscriminate cyber attacks that have impacted networks, including critical infrastructure network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훔쳐 모든 유엔 회원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자국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이 과거 많은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고 외국 중앙은행까지 털었다며 지금도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로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작년에만 10억 달러에 가까운 가상 자산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들이 계속 엘리트 해커 부대를 모집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is the primary organ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ust take the lead.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책임지는 주요 기관으로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알바니아는 북한은 불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악의적인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거듭하는 악명 높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a notorious example of repeated malicious activities and cyber attacks.
그러면서 이런 자금들은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그들의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정책의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대표해 발언한 덴마크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훔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알바니아와 미국이 공동 주최하고 에콰도르와 에스토니아가 공동 후원국으로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비공식 협의체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 때문에 공식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열립니다. 한 개 이사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유엔 TV를 통해 공식 중계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공식 중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회의를 중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러시아와 러시아 연계 사이버 행위자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공과 민간 부문을 겨냥한 지속적인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사국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 전력은 한반도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미한일 공조 강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는 중국 외교부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철통 같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 군이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억제하는 데 대응하는 데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한연합군사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된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며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영내 안보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최근 군사적 소그룹을 만들고 각종 자극적인 군사훈련을 하며 확장 억제와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최근 관련국의 행위에 대해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정세 완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군비 경쟁을 부추기며 핵 비확산 체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의 사이버 위협과 대응 전략을 담은 기밀 문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 국방부 사이버 전략을 이번 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2022 국방전략에 명시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개념과 방어 목표를 운영하기 위한 국방부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전략의 기밀 해제 요약본을 향후 몇 달 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2023 사이버 전략의 대대적인 윤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더욱 치열해지는 사이버 공간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폭력단체는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사이버 영역에서 국방부에 추격하는 도전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군사적 사이버 역량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대리 조직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선 사이버 공간에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에 대한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 시도와 우크라이나의 핵심 민간 인프라 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사이버 공격을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와 미래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특히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의 역량을 방해하고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들의 사이버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사이버 협력의 길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 국가 사이버 전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전략에서 북한과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정교함과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 야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정보기술, IT 노동자 파견과 같은 불법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와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내 최대 안보 행사에서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25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7차 공식 방문의 일환으로 도쿄를 방문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고 주일 미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이 동맹의 능력을 현대화하고 미군의 태세를 최적화하며 올해 초 역사적인 미일 2+2 장관회담 이후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방일 날짜를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싱가포르로 이동해 영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제20차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을 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또 이 회의를 계기로 역내 지도자들과 만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중심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지지하는 역내 미국의 국방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수장들에 모이는 역내 최대 안보 행사로 올해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 등을 만나 미국과 인도의 주요 국방 파트너십을 계속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은 새로운 국방혁신과 산업협력 이니셔티브를 가속하고 양국군의 작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오스틴 장관이 2차 세계대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79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와 영국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누리호 발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며 자체 군사위성 개발과 발사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북한 입장에선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새로운 부담감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달그렌 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사체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당히 커진 엔진이 사용됐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would say it's a really important development. It is a considerable step forward from South Korea's.
그러면서 이는 우주발사 기술에 대한 놀라운 입증이라며 따라서 큰 진전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5일 자체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자체 제작한 실용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사체와 위성을 자체 제작해 쏘아올려 우주 궤도에 올린 국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7번째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성공이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위신과 관련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is clearly underscores the idea that these space launch programs of this type really have a lot to do with.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여전히 특정 국가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보단 다른 국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국의 위성을 발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직접 발사체를 만들기보단 미국의 상용 우주 발사체 회사인 스페이스X나 로켓랩 등을 이용하고 대신 발사체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다른 일에 더 잘 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직접 발사체를 개발한 데에는 국가적 자존심과 위신, 주권 등의 요소가 고려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자체 개발한 군사위성 발사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이번 성공을 발사체와 위성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발사체의 경우 위성의 무게를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인 만큼 발사체에 실린 위성이 군사용 혹은 민간용, 상업용인지 정교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등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리호가 8개의 위성을 탑재한 만큼 일정 중량을 쏘아올리는 것에 있어 성공을 입증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따라서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중요한 건 발사체에 탑재될 수 있는 중량 범위 내에서 얼마나 좋은 위성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주어진 중량 범위에서 북한보다 훨씬 더 정교한 위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한국의 자체 군사 위성 개발 성공을 낙관했습니다.
And so the rocket will launch whatever satellite that has the weight class that it can handle. So it doesn't matter whether
특히 위성은 전자 기술 등 전반적인 기술 기반과 많은 관련이 있다며 한국이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 과정에서 해외 기술을 수입할 수 있는 등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군사 위성 개발 성공 여부는 위성의 크기와 군사적 용도, 카메라의 성능에 달린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ou can have a very small military satellite, but if you want the standard military satellite like the US puts up.
베넷 선임 연구원은 아주 작은 군사용 위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미국이 보유한 것과 같은 표준화된 군사용 위성은 크고 복잡하며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올리고자 하는 위성의 종류를 알지 못한다며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선 한국이 기존의 다른 군사 위성처럼 큰 것을 올리려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얼마만큼의 카메라 기능을 갖췄는지 등도 중요한 요소라며 미국에서 그런 기술을 수입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한국이 이를 개발했다는 징후는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성공으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북한의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두 번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이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에게 매우 나쁜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ve now had two successful launches. They're moving ahead. So, and I think this has got to be really.
이어 그는 수년 동안 북한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고자 했다며 이는 이런 성공을 토대로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를 도와 돈을 벌고자 했기 때문인데 이를 한국이 먼저 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아직 우리는 북한의 새 발사체를 보지 못했고 얼마나 무거운 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는지 그 역량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며 북한은 그 발사체의 성공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한국의 우주 기술이 북한에 앞서 있으며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군사용이면서 정찰을 할 수 있는 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도 얼마나 성능이 좋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have satellites that it will, you know, that will be military and will do reconnaissance, but how good they are.
이어 이는 그 위성이 실제로 궤도에 오르기 전까진 의문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가 실제 그 사진이 위성에서 찍힌 것이라고 믿기로 결정할 때야 해소될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라면 북한의 영상 촬영 위성은 한국의 위성만큼 좋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위성 수준에 조금도 근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자체 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로 거듭 주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한국과 북한의 발사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은 미사일 통제체제 조약국이 아니며 한국과 미국은 양자 간에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 개발에 대해 협상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주 발사체 발사가 평화적 목적뿐 아니라 무기와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party to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이어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 체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이 이용되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한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평화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안보리의 조치는 북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도발, 불안정한 행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North Korea went out of its way to put itself into that position. It's because of, you know, its nuclear tests and missile tests and provocation.
이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반하고 탈퇴한 것도 북한이라며 우리 모두는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하는데 우주 발사체 기술을 사용할 것이란 사실에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한국은 NPT 가입국이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며 한국과 북한의 상황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동맹들과 협력해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6일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재 조치한 데 대해 중국의 발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이 중국의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기술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의 구매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고 밝힌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의 강력한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번 조치와 최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표적화 조치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체계에 전념하고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조치로 인한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고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광범위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시행된 이후 줄곧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제재 발표 직후 21일 중국 당국의 지적이 사실 무근이라며 마이크론사에 대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2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해 계속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UN 산하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의 새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3년 동안 WHO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불법 무기 개발을 거론하며 북한의 집행이사국 진출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WHA가 26일 북한이 포함된 10개국을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 엿새째인 이날 총회위원회가 지역을 안배해 추천한 북한 등 10개국 후보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표결 결과 177개 회원국 중 123개국이 찬성해 10개국 모두 새 집행이사국으로 확정됐습니다. WHO의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올해 10개 국가가 임기가 만료돼 이날 후임 국가를 선출한 것입니다. 새 집행이사국에는 북한 외에 호주와 바베이도스, 카메룬, 코모로 민주공화국, 레소토, 카타르, 스위스, 토고, 우크라이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기는 3년이며 WHO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 전략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WHO의 집행이사국은 아프리카 지역 7개국, 미주 지역 6개국, 동남아시아 지역 3개국, 서태평양 지역 5개국, 동지중해 지역 5개국, 유럽 지역 8개국입니다. 북한이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의 현 집행이사국은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등 5개국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임기가 올해 끝나며 북한이 뒤를 잇게 되는 셈입니다. 또 미국은 지난 2022년부터 아메리카 지역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1989년과 2000년, 2013년에도 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날 표결 이후 미국 대표는 발언권을 신청해 북한이 집행이사국에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s appalling record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미국 대표는 북한은 UN기구가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비판하고 있는 끔찍한 인권침해와 학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여러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집행이사국 이사회들의 기대를 강화하고 북한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 측도 발언권을 얻어 미국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한 국가가 이번 회의 안건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자국의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포럼을 악용하고 대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병력 등 움직임이 포착됐던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차량과 병력이 일제히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인데요. 오는 7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전승절 기념 열병식의 개최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이 텅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6일자 위성사진에는 약 열흘 전까지 차량으로 가득했던 훈련장 북서쪽 공터를 비롯해 일부 병력 대열이 포착됐던 훈련장 중심부 등이 맨 바닥을 드러낸 모습이 보입니다. 또 훈련장 주변에서도 차량이나 인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BOE는 15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열병식 훈련장에 주차된 50에서 100대가량의 차량을 포착했으며 19일엔 점 형태로 나타난 병력 대열 4개를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소규모 차량 혹은 병력이 포착된 후 점차 그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평양 순안공항과 실제 열병식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에 인파가 나타나는데 이런 정황은 북한의 열병식 개최가 머지않았다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병력과 차량이 포착된 이후 그 수가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훈련장에 철수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26일 BOA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 훈련장에서 철수한 건 22일을 전후한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21일자 위성사진에서 차량이 기존 공터에 주차된 모습과 훈련장 중심부에 도열한 병력 대열을 볼 수 있지만 22일엔 그 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어 23일엔 북서쪽 공터의 동쪽 지대에 주차된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이 모두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의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승절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과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는 9월 9일에 맞춰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훈련장에서 병력이 철수하면서 실제 열병식이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병력과 차량을 철수시킨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북한 내 일부 도시에서 열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열병식 훈련장 철수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실제로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내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과 평안북도, 양강도 등 일부 지역에서 독감, 폐렴 등 열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나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다음 달 말 2차 대유행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중국에서 쌀이 들어오고 있지만 북한의 쌀값은 여전히 비싸고 식량 사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양강도와 함경도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난은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식량난은 4월부터 시작되곤 했습니다. 북한은 10월과 11월에 가을거지를 마치기 때문에 이듬해 3월까지는 식량 사정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식량을 다 소비한 4월부터 9월까지는 보릿고개, 즉 충공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식량난은 대개 4월에서 9월 중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식량난이 일찍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0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상 대변인입니다.
관계 기관 간의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원래 노동당 전원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만인 2월 26일 또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식량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관영노동신문은 올해 경제고지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12개 중요 고지 중에 알곡 고지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MJ 인스티튜트 원장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1월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뭐 아사에 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은 틀림없는데 올해는 그 연초부터 사실은 그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실제로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의 경우 최근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5,700원, 지난해보다는 300원, 2년 전보다는 1,5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북중 접경지대의 쌀 가격은 더욱 비쌉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양강도의 경우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6,2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00원 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이 사 먹는 옥수수, 즉 강냉이의 경우 3,2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0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 부족이 곡물 수급과 북중 국경 봉쇄 그리고 유통 등 서너 가지 요인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이 550만 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생산한 곡물은 451만 톤에 불과합니다. 수요에 비해 100만 톤가량 부족한 겁니다. 또 북한이 2020년 1월 시작한 북중 국경 봉쇄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중 화물 열차는 지난해 9월 재개됐지만 트럭을 통한 육로 수송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12월을기에 장마당 쌀 판매를 중단시키고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장마당 쌀 가격이 킬로그램에 6,000원이라면 양곡 판매소에서는 이보다 저렴한 4,700원에 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양곡 판매소의 쌀 공급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시장 혼란만 가져왔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장의 그 혼란을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곡 판매소가 생기면서 다른 민간 그 양곡 수산들의 활동을 제약을 하면서 시장에 공급돼야 할 양곡을 오히려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부작용이 있었고.
북한 당국은 쌀값을 잡기 위해 중국에서 식량을 수입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20만 톤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 물량이 도입되면 시중의 쌀값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쌀값은 진정되지 않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킬로그램당 5,800원이었던 쌀값은 5월 19일 6,2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훈 박사는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하진 않죠.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국제사회나 한국이 대구 식량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의 식량 사정은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개선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등 북중 접경지대의 식량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평양의 공급보다는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중 국경 봉쇄가 계속되면서 식량 조달이 끊긴 상황이라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많게는 50만 톤 정도까지가 비공식적으로 밀수라고 이야기할지는 않겠습니다. 밀수도 포함되어 있고 이건 뭐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도 아닌 좀 애매한 상태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게는 한 50만 톤까지 수입됐을 거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훈 박사는 북중 식량 교역의 비중을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식량 교역에 크게 의존하던 지역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식량 수입분이 국내 그 총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교역이 줄어들거나 막혔다고 해서 북한의 식량 공급 사정이 크게 나빠졌다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하락이 식량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배급 제도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현재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당 간부나 보위부 안전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주민들 대부분은 개인 장사를 하거나 각자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를 사 먹습니다. 4인 가족이 1인당 쌀 500g씩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현재 쌀값은 1kg에 6,000원입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쌀을 사려면 한 달에 36,000원이 필요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하면 $4.5입니다. 과거처럼 개인 장사가 잘 되면 중간층 주민들은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 장사를 하려면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와 장마당이 돌아가야 하는데 2020년 1월 북중 국경 봉쇄 이래 40개월 이상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끊겼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NK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입니다.
팔고 사면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그거 벌 수 있는 자리 다 없어지고 경제 공간들이 없어지고 먼 곳에 가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지대차를 이용한 장사도 못하고 아 정말 죽은 맛이랍니다. 죽은 맛이.
전문가들은 일부 언론이 관측하고 있는 6월 중 북중 국경 개방 여부가 식량난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국경 봉쇄로 식량 상황이 악화된 만큼 다시 국경이 열려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일본이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 한국 등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25일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 당국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방위성은 미국, 한국 등 다른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최상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증명하듯이 국제사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 4월 13일 신형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작년부터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향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그들 활동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위성 당국자는 지난 15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을 만났다고 확인했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미 해병대와 자위대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비난하며 위협을 가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한국과 EU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6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국제문제평론가 박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지난 22일 열린 한국-EU 정상회담 결과를 비난하며 오늘날 유럽연합은 균형을 완전히 상실한 한반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지금처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는 미국과 함께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을 고스란히 쓰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번 한 EU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와 영내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5월 마지막 월요일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즉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이날 미국인들은 자신을 희생해 미국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전몰 장병들을 기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알링턴의 한적한 곳, 유럽의 묘지, 미국 전역의 묘지, 크고 작은 마을에 누워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미국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국가로서 이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신성한 의식을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의 자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전몰장병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이 진 빚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외국 감옥에서 사망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미국의 이상과 자유를 지키며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유럽과 태평양, 아시아,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며 민주주의는 항상 영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대는 민주주의의 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세대의 영웅들이 태어나고 그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린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자유는 희생할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죽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민주주의는 전몰장병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연합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연합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도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와 번영 그리고 정의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몰장병에 대한 우리의 추모는 우리가 하루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고 하나 되며 희생자들이 치른 대가를 가치 있게 만드는 매일의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